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 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에 대하여 목말라 합니다. 순수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목말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사람의 프로그램이나 사람의 열심에 의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든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 그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오순절 때 하루에 3천 명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루에 3천 명이 침례 받은 것,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탁월한 목회자에 의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조직력에 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3,000명을 모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회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힘쓰지만 순수한 하나님의 역사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성령을 받은 고넬료, 그 고넬료의 집에 성령님이 임했을 때도 그들이 성령님을 내려달라고 아우성 치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 아무도 기대한 사람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고넬료도 이방인 가정에 성령이 내릴 것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이방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사람의 열심이 조금 앞서는 것 같습니다. 교회 프로그램, 조직들이 너무 앞서 나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아우성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인들이 더 큰 은혜를 받게 하려고 목회자들이 핏대를 세워가면서 아멘 삼창을 하고 주여 삼창을 하고 통성기도를 시킵니다.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게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많은 악기와 좋은 음향시설 그리고 어떤 카리스마적인 이런 몸짓을 통해서 교인들이 은혜 가운데 돌아오도록 노력합니다. 필요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어쩐지 모르게 사람의 열심과 프로그램이 앞서 나가는 것을 볼 때 마음이 그렇게 편치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프로그램, 어떤 인위적인 이런 것들이 쫙쫙 빠져나가고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여있고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시간, 또 그런 자리를 항상 꿈꾸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교민연합 집회를 할 텐데 그 순봉교에서 했을 때로 기억합니다. 그때도 제가 교회비에 임원이 되어서 같이 행사를 돕고 순서를 맡기도 했긴 했는데 그때 통성기도를 인도하는 목사님 계셨는데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세요. 근데 기도를 할 때 하면서 막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큰 소리로 기도를 인도합니다. 아주 은혜롭게 인도를 하는데 중간에 막 이게 기도하면 끊어져서 어쩐 일인가 싶어서 눈을 떠봤더니 기도하면서 막 눈을 한쪽을 뜨고 막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저쪽에 봉사자들인데 막 그 기도를 하면서 손짓을 하면서 인도를 하기도 하고 또 임원 목사님들하고 다음 순서에 대해서 기도는 기도대로 하면서 원언을 하기도 하고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같은 목회자지만 왜 저렇게 해야 되나, 기도를 인도한다면 같이 정말 기도에 집중하고 뭐 그때 원언이 안 되면 또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눈 뜨고 본 목사님도 똑같습니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안 좋아 보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들, 큰 교회들 보면은 늦게 오시거나 또 움직일 때, 기도할 때 기다렸다 움직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마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돌아오고, 기도할 때 움직이고, 기도할 때 해야 될 일을 해버립니다. 사람을 보고 예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히려 기도할 때 더 조용히 멈추어서 방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 의식을 진행하고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또 교회 시스템과 시설을 가지고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은혜를 조금 받고 감동을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성향이 한몫하기도 합니다. 냄비 근성이 있잖아요. 금방 뜨거워집니다. 또 금방 식어버립니다. 우르르 몰리기 좋아하고 유행을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세상 문화뿐 아니라 교회에도 문화가 들어와서 여기가 용하다, 이것이 유명하다라 하면은 그냥 몰렸다가 금방 식어지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향에 좌우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열심과는 상관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역사, 순수한 성령님의 역사, 그것을 마음으로 갈구하며 그것을 소원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양 대부흥이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사람의 계획에 의한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주도한 것도 아니었고 순서를 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배당에서 시작되지 않고 교실과 장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님을 내려주시니 그들이 장터에서 교실에서 뒹굴며 회개하기 시작하고 3일 동안 집회하기로 했던 것이 기록이 기억이 안 나네요. 3개월인가요? 집회를 3개월 동안 연속해서 회개와 각성 집회를 하면서 그 부흥의 불길이 온 평양과 한반도를 뒤덮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아무리 흉내내고 조직하고 계획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찬양 중에 어떤 찬양을 부를 때 감동을 받을 때가 있죠. 어떨 때는 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런 경험을 하고 난 후에 그 경험이 반복될까 해서 그 찬송가를 또 여러 번 되풀이해서 부르는데 이전에 받았던 그런 감동이 재현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감동은 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때 부를 때 성령께서 그 시간, 그 장소,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때 그것이 감동이 되지 어떤 노래 자체에, 순서 자체에 그것이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열심과 계획과 조직이 사실은 무의미하다고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면 된다.
기대하면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기대하면 됩니다. 성령님은 기대하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열심을 내어서 계획을 세워서 하려는 이런 마음보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기대하는 마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환영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에게 기뻐의 역사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기대하고 소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장이 마련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끊임없이 밤낮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점점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 그것을 듣지 못할 뿐이지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의 삶을 하게 되면 8주째에 성령 체험 시간이 있습니다. 생명의 삶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이 첫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가 기대하면서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지금 12개째인데 지난주가 성령 체험 시간이었어요. 성령 체험 시간이 되면 우리 수강자들에게 그날은 저녁 한 끼를 금식하게 합니다. 금식하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며 기도하게 하고 저도 금식하며 준비합니다. 성령 체험 시간 그날이 되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 민감해지고 또 굉장히 마음이 어떨까 좀 무거워집니다. 밥을 굶기면서까지 오라고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성령님이 어떻게든 꼭 필요한 신령자에게 역사를 해주셔야 되는지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방식들이 방법들이 다양하고 다 다릅니다. 이번 주일에 또 우리가 소감을 나누 보면 알겠지만 우리 여섯 분에게도 성령님이 각자 그렇게 잘 터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 앞에 진지한 질문을 하죠.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하는 여성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녀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순수한 하나님의 역사를 갈급해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갔어야 했습니다.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찾아갔어야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 시대가 도래하였고 은혜 시대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어디서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 시대가 왔기 때문에 지금은 인터넷이 보편화되어서 우리가 그 어떤 혁명적인 그 소송을 모를 싶겠지만 처음에 인터넷이 보급될 때 이메일, 인터넷을 통해서 웹사이트가 됐을 때 그 충격은 얼마나 컸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시장에 가지 않아도 물건을 살 수 있고 책들을 주문할 수 있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이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 특별한 장소를 갈 필요가 없다. 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에게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 그래서 성령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배에서 이 마음 가운데서 우리 속에서 성령이 생수처럼 솟아날 것이다 라는 혁명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은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성신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평생 우리 가운데서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소원과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곳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성령을 생수라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런 언어들이 세상 언어로 잘못 해석되기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치인들이 자주 하는 제가 다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얘기하는데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있는 거듭남, 본어의 그 말을 따서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성경에 있는 거듭남은 인간의 어떤 의지와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한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거듭난다고 고백하지만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죠. 성령이 거듭나야 하는 것이지 내가 개과천선해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용어가 잘못 사용되는 대표적인 경우죠. 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캐나다나 미국은 생수를 그냥 water barrel, 그래서 그냥 물이라고 하는데 한국만 생수라고 합니다. 왜 그걸 생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생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물이죠. 생수는 성경에서 아마 그걸 따왔는지 모르겠지만 생수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생수처럼 주시는 성령님을 말씀할 때 성경에서 생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경험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받아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부흥회를 찾아가고 안수기도를 받기도 하지만 성령은 외부로부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분이십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속에서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믿을 만한 증거가 한 60-70% 정도 될 때에 믿기로 결단하고 나는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한 그 반대로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셨다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우리 안에서 계신 겁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침례받은 우리 친구들이 내가 영접을 받고 나서 했는데 그 단어는 이제 할 때마다 가끔씩 제가 수정을 해드리는데 이제 처음 믿는 분들은 영접을 받는다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영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영접을 하는 겁니다. 표현의 차이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영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영접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한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령님인지 모르는데 문제가 있고, 또 성령을 받으면 남들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성령님과 함께 보조하는 법을 모르고 있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계시고 역사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것이 성령님인지 모르고, 또 성령 받으면 어떤 다른 사람들, 특별히 성령 받은 표시가 나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어야 성령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동행하며 보조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소중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능력있고 지혜로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 역사기를 원하시는데도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맛보며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심령이 클클해지니까 은사집회도 찾아가고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은 어디를 찾아가고 누구를 의지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마다 자신의 우물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우물에서 생수처럼 성령을 생수케 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 샘솟는 것이 없는데요, 저 안에서는 전혀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은 거듭나지 못한 분입니다. 거듭났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거듭났다면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조명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의 샘이 그 안에서 솟아 흐르고 있는데 다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경험을 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할 것이라고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 성령님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나를 찌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하고 마음의 확신을 들게 하는 것,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는 것,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느끼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서 그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아, 내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 어떤 교회에 관한 일, 영적인 것에 관한 일 생각할 때 마음이 뛰고 그곳에 가서 봉사하고 싶고 믿는 믿음의 식구들과 교제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 그 모든 마음들을 성령님이 주신 겁니다. 그 마음을 주실 때 감사하고 순종하고 그 마음을 또 불일듯 하게 하셔서 불일듯 일어나게 하셔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보조하는 이런 실력이 날마다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성령님이 끊임없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단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종종 간증했지만 뭔가 좀 큰 거 한번 받아보려고 여기저기 좀 쫓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한국에까지 갔다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제 목회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쫓아다니고 이건 아닌데 실망하면서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왜 그렇게 돌아다니느냐, 네가 목회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내가 너한테 주었다.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이미 그 모든 성품과 자원과 자질과 달란트들을 이미 너한테 다 주었다. 그것을 사용해라.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저에게 목회의 능력이 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게 주신 은사대로, 제게 주신 성품대로, 제게 주신 달란트대로 그것을 사용했더니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유익하고 제 목회를 하는 제 목회도 행복한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선천적으로 주신 달란트들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나도 알지 못했던 나의 재능과 달란트들을 성령께서 일깨워주시고 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셨고 함께 하셨고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사용하고 있는 법을 모를 뿐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은사들이 부를 듯 일어나서 그 모든 은사들을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십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정상입니다. 특별한 어떤 것을 받아야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충만한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이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오늘 침례를 받은 우리 네 명의 형제 자매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났다는 그 고백 위에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어디지? 안 보이네요. 여기 앉아있나요? 오늘 침례받은 분? 이제 여러분에게 승리해 침례받은 그 능력과 생수가 여러분에게서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생활은 한결같은 것이고 지속가능한 것입니다. 일관성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뜨겁다는 말은 사실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느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며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 할 때 뜨겁다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신앙이 언제나 뜨거워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항상 뜨거우라고 요구하는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애정이 늘 뜨겁지 않은 것처럼 신앙도 늘 뜨거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을 수는 있습니다. 지속할 수는 있습니다. 생활화될 수는 있습니다. 항상 뜨겁진 않지만 변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한결같고 지속가능하며 그 신앙이 우리 생활화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형성, 생활화된 분신, 이것이 참 능력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고 너무 깊게 낙심하지 않고 크게 분노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일관되게 주님을 사랑하는 누가 봐도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활화된 성령 충만함은 우리 가운데 가능한 것이죠. 은혜는 오늘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다음 주에도 받고 천국 가는 날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오늘 하루 다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음식도 한꺼번에 많이 먹어서 비축하는 것은 동면하는 공밖에 없습니다. 음식은 매일매일 그날 필요한 영양분을 우리가 공급받고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주님 주시는 말씀, 주님 주시는 은혜 날마다 날마다 섭취하는 일관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지속 가능하고 한결같은 그런 신앙입니다. 잠깐 뜨거웠다가 시험에 들어서 나오되는 사람보다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하는 것, 신앙의 모험이 되는 길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목장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수한 그런 역사를 날마다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들, 우리 인간적인 계산들 이러한 것들 전부 다 쭉쭉 빼어내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기를 소망하는 마음, 순수한 하나님의 역사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남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사람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 인정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 붙들고 주님 그 한마디 고백할 때 그냥 그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순수한 그런 기도, 순수한 찬양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순수하세요. 왜 그런가? 담임 목사를 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꾸 말씀드리고 우리에게 찬양팀 너무 좋고요. 우리 청년들, 또 학생들, 성도님들, 목사님들 너무 좋습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순수한 것이 오래가고 순수한 것이 질리지 않지요. 그럴 때 사랑하는 식구들 또 나오셔서 우리 뉴스 그룹, 뉴스 식구들 위해서 찬송, 찬양 불렀는데 그 마음 가운데, 멘트 가운데 진실함이 들어있어서 참 좋습니다. 찬양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제가 정말 이 집회 같은 건 할 때 정말 안 좋아하고 좀 마음에 거슬리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집회를 참석하면 앞에 찬양팀들이 연합 찬양팀이나 굉장히 찬양 전문가들이 찬양을 인도합니다. 보컬들 한 10명이 나와서 큰 집회 같은 데는 찬양을 멋들어지게 은혜를 빌 찬양을 인도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찬양 끝나고 나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찬양하고 나서 나와서 복도에 가서 그냥 앉아서 잡담하고 그걸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나와서 찬양하고 나서 복도에 앉아서 서로 잡담하고 또 힘드니까 설교는 또 길고 재미없으니까 찬양 인도하고 그냥 밖에 쉬다가 나중에 끝날 때 와서 찬양만 인도하고 그걸 몇 번 보고 나서 앞에 찬양할 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건가 공연을 하는 건가. 공연은 어디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는 사람은 예배자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찬양팀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좋은 겁니다. 보이기 위해서 그냥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습니다. 찬양하고 함께 예배한 예배자로서는 그 모습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가 정신을 잃으면 순수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조금만 우리 계산대로 계획대로 조금만 힘을 내고 좀 카리스마적인 흉내를 내고 음향을 좀 크게 틀고 소리를 크게 하고 빵빵거리면 한순간 짧게는 그 청중들을 사람들을 끌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금방 식어버리고 지속되지 않은 것이죠. 허무한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게 하는 것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그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순수한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밴쿠버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순수하게 역사하시는지 그 알맹이와 진국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